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39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발에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삼십 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갓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나와
하롯 사람 사묵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루움 사람 아스마이카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하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베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메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살폈는데 그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 부분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1인칭. 예, 믿음 생활의 진정한 출발은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거나 필요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곧 자신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믿음 생활에 BC와 AD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진정한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아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킴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왕이 그 다니엘을 보고서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사도 바울도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가졌던 것,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것, 또 자기가 후천적으로 획득했던 것을 가장 고상하게 얘기했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1인칭으로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실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확신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1인칭 단수로 고백하는 사람이 1인칭 복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우리의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B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안다.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처음 찬양 올려드렸을 때는 자기 개인의 찬양,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고 또 그것이 시편에도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신앙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와 시편이 성경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이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 되고 지난 3000년 동안 우리 모든 신앙인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은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흔히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이제 저 정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든 남자가 멍하게 TV 볼 때 자주 보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입니다. 저도 종종 볼 때가 있는데 저는 자연인은 있죠. 산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움막 찍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꾸며놓고 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혼자서 거기서 지내지만 소통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농사 지어서 가족들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쌀을 농사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 배추든 무든 농사 지어서 그걸 시장에 갖다 팔고 생필품도 사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번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사람은 믿음의 노래를 갖는다. 믿음의 노래를 갖는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분이 운문입니다. 신명기도 모세의 노래로 마무리됩니다. 이 사무엘 하의 마지막도 지금 이 찬양으로 거의 끝이 나게 되는데 이처럼 이런 그 찬양, 운문, 이런 신앙 고백은 힘이 참 셉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찬양실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노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다윗처럼 1인칭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나의 반석, 요새, 산성, 구원의 불 이런 등등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사도신경과 더불어 저는 도마의 신앙 고백을 제 신앙 고백으로 갖고 있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나의 하나님은 곧 창조주니까 저는 주님의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가장 잘 아니까 그분이 저의 인생을 가장 잘 인도하신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의 노래가 되는 셈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게 되면 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큰 2번 요한복음 4장 23, 24절과 시편 18편 1절, 2절 암송 한번 해보십시다. 시편 우리가 그 작년에 계속했고 또 지난 학기에도 그 지난번에 한번 외웠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18편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예, 오늘은 그 다윗의 시가 22장에서 23장 앞부분까지 사실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용사들 예, 다윗의 장군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7절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A번 1절에서 7절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습니까? 우리 1절 한번 네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예,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가 가번 예,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의 아들. 이 마지막 말은 유언이라기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인데 그 상황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에게로 다시 오니까 사울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 소년이 그렇게 다 두려워, 군인들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소년이 물러치고 오니까 그래서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으니까 다윗이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은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어떤 아버지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주로 예, 비하의 표현입니다. 그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그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장군이기도 하지만 사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식탁을 밥을 같이 먹는데 그 다윗의 자리가 늘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단에게 이새의 아들이 어제와 오늘 왜 식사에 나오지 않았느냐고. 그 왜 다윗이 안 나왔느냐고 물을 수도 있고 왜 사회가 안 나왔느냐 물을 수도 있는데 이새의 아들이 왜 안 나왔느냐고. 예.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는 난, 제거 대상으로 생각하는 난, 그에게 다윗은 사위도 아니었고 정말 충신도 아닌 그냥 예, 정말 하찮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나단이 그래 뭐 집안에 일이 있어서 뭐 집안에 드릴 제사가 있다고 해서 가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그 뭐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고 굉장히 화를 많이 냅니다. 또 그 세바라는 사람이 그 선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압살롬의 쿠데타 이후에 그래서 그 세바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선동하면서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유산이 없다. 예, 그쪽은 유다 지파고 우리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를 푸대접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다윗의 신분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출발은 비천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다윗은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저는 초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초심이 중요하다는 것은 처음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흔히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뭐죠? 그냥 단지 그와 똑같이 되자가 아니라 그 정신을 잘 이어가자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은총, 그 감격, 또 그 마음, 열정 이런 것들 잊지 말자는 것이죠. 예, 당시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동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거의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발이 어디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번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높이 세워진 자? 예, 높이 올라간 자가 아닙니다. 높이 세워진 자. 예, 누군가가 그를 세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자리에 앉은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자신이 앉아있는 그 높은 자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거기에 앉혀주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혹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리, 또 더 높은 자리, 또 더 좋아 보이는 환경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예, 오디션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심사하는 사람보다 노래 못한다고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사위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도 심사하는 사람이 노래를 더 잘 못하는 것 같아도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기 많게 된 게 단지 자기 실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저도 종종 그런 생각 참 잘 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나의 잘남이 아니다. 나보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여기 앉혔다면 언제나 겸손하게 그 앉게 하신 주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예, 겸손하고 신실해야 된다가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답은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그 높이 세워진 자랑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 당시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었죠.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예,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무슨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하나님입니다. 예, 자기의 민족이 있게 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만들어 오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양을 먹이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먹이는 왕이 통치자가로 만들어 가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또 자신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 오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별되게 여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아,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다 한숨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음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랍은 예,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노래 잘하는 자. 사울 왕이 악신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다윗은 그의 음악 치료사로 궁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신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뛰어난 장군의 자질도 있고 뛰어난 음악가의 자질도 있고 한지, 예, 아마 그 양을 치면서 틈틈이 그 노래도 짓고 또 여러 악기도 연주하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 노래 잘하는 자는 작곡을 잘하는 사람보다 작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들이 다 다윗의 노래 그 작사한 것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노래한 이유가 무슨 여흥을 즐기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무슨 오디션 나가기 위해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의 노래가 성경 시편이 되었습니다. 예, 다윗은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노래를 잘하는 자, 이것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다윗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는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렇게 그 이새의 아들, 그 높이 세워진 사람, 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이렇게 불렸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길게 불려지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한 문장으로 불려지는 거 아시죠? 예. 예,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목사 아니면 엉터리 목사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B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신다고 고백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했습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예, 또한 그 반석, 그 22장에서도 피할 바위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반석은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와 같은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왕은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 그 과거에 많이 불렀던 그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예,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그 인생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가 완전히 진창 같아서 발을 딛기만 하면 다 빠져버리고 마는데, 그런데 옆을 보니까 그 바위가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올라서면 더 이상 진창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모두 다 꼬인 것 같고 또 크고 작은 일들이 얽히고 설켜서 어디를 풀어야 할지 알지 못할 것 같은데 예, 그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실마리를 찾게 될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뭉친 실뭉텅이를 완전히 끊어주실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10번 다윗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분이 무엇과 같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까?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리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예. 하나님이 돋는 해의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우미 돋는 새풀, 돋는 해의 아침, 구름 없는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우미 돋는 새풀. 예, 이 노래는 다윗의 후손이 통치할 세상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메시아의 통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해는 하늘에서 내린 통치자 왕으로 자주 비유되곤 합니다. 그 나라가 소망이 가득할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구름은 흔히 억압과 어두움을 상징하곤 합니다. 그 메시아, 그 구름이 없다는 것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새 풀은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은총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흔히 그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 그 새로운 통치자로 인해서 국민은 새로운 세상,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여러 국민들이 혹시나로 시작했지만 언제나 역시나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에 첫째로 그렇고요. 그 한계는 그 사람들이 생각은 이상적인 나라를 꿈꿀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가꾸어 갈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것을 극대화하면 다른 사람들 것은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모두 다 극대화만 꿈꾸고 있으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번 다윗은 바른 통치에 반하는 사람을 무엇이라 부르며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예, 사악한 자라고 하고 예, 가시나무 같다고 합니다. 이 사악한 자가 히브리 말 그대로 하면 벨리알인데 성경에 벨리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주로 이 벨리알은 불량자 또는 불량배로 번역되고 또 악한 사람, 망령된 사람으로 번역되곤 합니다. 이 사악한 자를 좀 더 그러니까 느낌이 오도록 해석을 하면은 무가치한 사람, 예, worthless, 예,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 예,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고요. 또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 ungodly, 예, ungodly,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그 홈리와 비나스가 벨리알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압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자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군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예. 또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 벨리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삶도 압니다. 그의 인생에도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나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무가치하고 예,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가시나무는 예, 자신도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무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가시나무의 유일한 용도는 땔감입니다. 그 사사기 9장에 보면 이 비유, 가시나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기도원이 죽고 그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요담이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 요담이 아비멜렉을 빗대어서 감람나무 보고 왕이 좀 되어달라고 하니까 나는 기름으로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나는 내 본분에 충실하겠다. 또 무화과나무에게 왕이 되려고 하니까 나는 내 아름다운 열매를 버릴 수 없겠다. 또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나는 포도주를 포기할 수 없다고 예, 다 자기의 본분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시나무는 자기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그늘에 피하랍니다. 가시는 나무에는 잎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 그늘에 피하라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가시에서 불이 나와서 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상은 자신의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 4번 8절에서 39절은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군 지도자들인 셈이죠. 예, A번 8절에서 12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켜내는데 큰 공을 세운 세 용사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먼저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예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예, 다그몬 그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또는 에센 사람 아디노 예 그리고 그는 800명을 죽였답니다. 이 요셉 바세벳은 역대상 11장 11절을 보면 야소부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좀 이따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세 사람은 다 이 부분에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요셉 바세벳이 최고의 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 얼마 전에 왔는데 그렇게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계속 함께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윗 군대의 이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과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가 단번에 800명을 물리쳤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장수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요셉 바세베처럼 충성을 다하고도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번 예,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오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예, 아오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손에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을 쳤답니다. 이 그 엘르아살이 아오아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오아는 그 역대상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인물입니다. 예, 즉 다윗은 사울 왕에게 속한 지파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칼이 붙기까지는 그 손이 굳어져서 칼 잡은 손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비가 됐다는 거죠. 예. 우리가 뭘 잡게 손이 이제 피도 나고 이러면 뭐가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떼려면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그럴 정도로 그 싸웠다는 겁니다. 즉 엘르아살의 열정과 용맹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예,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셉 밧세베처럼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사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예, 이 사람은 그 하랄 사람 아게 아들 삼마입니다. 삼마. 그런데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을 쳤답니다. 이 삼마는 그 33절에 보면은 30명의 용사 중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다가 소위 말하면 진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11절에 그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예전에 쓰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때를 지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고요. 좀 더 다르게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레히를 향하여가 됩니다. 예, 그 레히를 사기 또는 때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 레히는 그 사사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녹두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침략 목적이 약탈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고대에는 그 전쟁이 식량을 마련하고 국부를 늘리는 최고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정례적이었습니다. 그 사무엘하 11장 1절에도 보면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는 전쟁에서 이제 얻을 것 없고 혹시 이렇게 되면 잃고 그렇게 했다가 겨울은 추우니까 다 그냥 암묵적으로 휴전입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이제 그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 봄이 되어서 전쟁터에 다윗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았다가 그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이 세 번째 용사는 삼마인데 그 다윗의 그 형들 중에 세 번째가 삼마였거든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입니다. 그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용사는 우리에게 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해서 다 유능한 것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세상에도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서 소위 유명무실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포장은 잘 되어 있는데 내용물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유능하다고 해서 다 유용한 것도 아닙니다. 유능한데 자기 멋대로인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예, 아무리 유능해도 자기 멋대로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예, 그래서 그 제가 종종 그런 기도를 잘 드립니다. 하나님, 유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님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도 기도 잘 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있으면 저 시키세요. 예. 저는 그렇게 평생 쓰임을 받는 게 소원입니다. 진심입니다. 예. 우리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유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쓰시기에 편리한 유용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B번 다윗의 세 용사가 혁혁한 전공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0절과 12절 각각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12절요.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예, 여호와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 10절과 12절에 그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가 히브리 성경에는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세 용사는 여러 군인들과 더불어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로 말미암아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크게 이겼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 이기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손실이 굉장히 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적들을 완전히 섬멸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은 자기들이 잘나서 이겼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갈 때마다 동일한 그런 역사를 체험했던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명량 이순신 장군 그 명량 그 해전을 앞두고 그 장계를 선조 임금께 올립니다. 그 장계는 왕명으로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는 일 또는 그런 문서를 장계라고 합니다. 그 장계에 그 유명한 상류 12척 미신불사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으며 미천한 신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장계를 올리고 예, 그 12척의 배로 그 333척의 배를 물리칩니다. 예, 이순신 장군이 생각 없이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열심히 그 해류도 연구하고 이런 명량 영화봐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그날 난중일기의 끝에 이렇게 썼답니다. 이번 일은 실로 천행이었다. 천만다행이었다. 하늘이 도왔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순신 장군도 정직하게 고백하면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도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0절과 12절의 이 표현이 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0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각각의 군대는 어디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까? 13, 14절 한번 볼까요?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가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예, 다윗은 아둘람이 있고요. 블레셋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지금 이 또 32목 중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앞에 말씀드린 그 요셉, 바세벳, 엘라살, 삼마로 보기도 하고 또 그 다음 장군에 해당하는 세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두 번째 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성경은 어느 쪽이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사람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없고 앞에 세 사람으로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약간 앞쪽으로 마음이 좀 많이 쏠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어느 쪽이라고 해도 뭐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그 아둘람은 피난처라는 뜻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그 25km 그 블레셋의 가드로부터는 한 14km 동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곳에 자연 동굴이 많아서 그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 아둘람에 그 숨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그쪽에 있고 그 블레셋은 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아마 다윗이 느낌이 좀 새로웠을 것입니다. 아, 내가 옛날에 그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아둘람이 있었는데 지금 내 왕이 되어서도 지금 이 대치하고 있구나. 근데 적군은 내 고향에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상황입니다. D번 블레셋과 대치 중에 다윗은 베들레헴 성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용사가 그 물을 가져왔을 때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예,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한 것은 정말 그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것보다 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적군들이 있으니까요. 그 이 전쟁은 그 목숨 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도의 긴장 상태인데 극도의 그 긴장 상태에는 약간 그 긴장을 풀리게 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전쟁 영화를 봐도 이렇게 막 총탄이 오가는데도 둘이서 농담을 합니다.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거 되게 좋았는데 뭐 이렇게 막 둘이서 웃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따금씩 그 어린 시절에 그 길에서 사 먹던 그 음식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예, 한번 가면 먹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예, 그 제목까지 말씀드리면 더 먹고 싶을까봐 제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세 용사가 그 우물물을 길어 오기 위해서 적진을 돌파해서 가서 길어 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그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제사의 종류에 우리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있는 거 아시죠? 이것은 이제 그 제사 이름들이고 또 드리는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면 요제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이제 그 제물이 이렇게 타고 있으면 거기다가 마지막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려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포도주를 붓듯이 전제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전제의 의미로.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을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그 물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때 다윗이 그 물을 마셨다면 다윗은 존경받지 못했을 겁니다. 야,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그 뭐 구실 삼아 자기 먹고 싶은 물 먹으려고 저러는구나 하면 누가 충성을 하겠습니까? 예,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그 행위를 제사의 행위로 승화시켜 준 것입니다. 2번 18절에서 23절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켜내는데 작지 않은 공을 세운 세 용사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수리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예, 스루야의 아들이자 요압의 아우 아비세입니다. 예, 이제 두 번째 그 그룹의 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 요셉 바세벳은 800명 물리셨지만 아비세는 창으로 300명 물리셨답니다. 그 요셉 바세벳도 800명 물리칠 때 창으로 물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창이라는 단어를 써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창으로 300명을 죽였다고 했으니까 그 능력으로 쓰는 요셉 바세벳이 더 낫다는 거죠. 그게 흔히 그 일당 100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한다고. 그리고 일기 당천. 예, 말을 타면 1,000명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과장법이죠. 실제로 100명 물리칠 수 있는 사람 없죠. 예. 아무튼 예. 이 아비세가 우리 앞에서도 아비세는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 용사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했지만 그들보다 더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또 아비세는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랬을지라도 다윗은 그를 최고의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앞의 세 사람에게도, 뒤의 세 사람에게도 그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은 요압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더 높아서 뺐는지 아니면 요압이 여러 번 다윗의 말을 거역하고 다윗 몰래 하지 말아야 될 했기 때문에 뺐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요압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나번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아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예, 그는 예, 그 갑세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입니다. 이 분하야는 나중에 그 솔로몬을 지자여서 요압을 대신해서 그 군 사령관이 그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는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모압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사자를 죽였고 막대기로 장대한 애굽 사람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 사자를 죽였다는 것은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물리쳤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 지난번에 그 백정수 목사님이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정확하게 잘 설명을 참 잘 하던데요. 예, 그 막대기는, 가지에서, 그러니까 줄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굵고 짧습니다. 그걸 주로 무기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걸로 그냥 들고 물, 짐승이나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줄을 묶어서 돌려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막대기를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을 비유하면 그 조선시대 때 역졸이나 포졸들이 손에 육모방망이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뿌리에서 바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은 가늘고 깁니다. 예, 그건 양들을 인도하는 그 용입니다. 이 지금 두 번째 세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두 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요압인가 아니면 한 명이 원래 있었는데 변절을 했는가 등등의 뭐 그 말들이 오가지만 그 하여튼 두 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F번 24절에서 39절은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총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39절 우리 끝. 대절 한번 읽어볼까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예, 이 명단에 나온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지금으로 말하면 군 장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명은 한 준장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룹의 세 사람은 소장들 첫 번째 그룹의 세 사람은 뭐 중장 대장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0 7명의 사람들은 그 출신 지역이 광범위합니다. 대부분 다수가 유다 지파 사람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소바는 최북단 저 시리아 쪽입니다. 그리고 암몬은 이방이죠. 또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즉 다윗 왕국은 혈연이나 지연 네,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 알게 됩니다. 큰 5번 결론, 오늘 배운 것 정리해 봅시다. 갑은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사람은 온전한 주님의 통치를 소망한다. 온전한 주님의 통치를 소망한다. 다윗의 통치가 주님의 통치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목적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면 바른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온전하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자신에게 온전히 이루어져 갈수록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져야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다르게 쓰임 받음을 인정한다. 다르게 쓰임 받음을 인정한다. 예, 다윗의 사람들은 최고의 용사 3명, 그다음 또 3명, 또 그다음 30명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예, 또 아래쪽인 사람 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보죠. 예, 그 첫 번째 그룹의 대표는 베드로이고 두 번째 그룹의 대표는 빌립이고 세 번째 그룹의 대표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 명단이 약간 바뀌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아홉 번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 자신이 어떤 그룹에 속했는가 보다 거기서 어떤 태도로 어떤 길을 걷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아까 산마처럼 밑에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모임에서 전부 다 1그룹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어떤 그룹에서 나는 3그룹에 있기를 원해요. 그렇죠? 또 어떤 그룹에서 내가 원치 않아도 1그룹처럼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내가 1그룹이냐 3그룹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재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도 보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다르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물론 인격적으로는 동등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떤 기능과 능력은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요. 인격적으로는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능력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인격이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능력은 차이가 있고 인격은 동등합니다. 답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기억해 줄 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기억해 줄 줄 안다. 지금 다윗이 이 마지막에 이 용사들을 쭉 언급하는 것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기억해주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서신을 보면 뭐 로마서,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등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쭉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다 기억해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디에 우리 이름만 한 줄 있어도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람은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워갔던 사람들은 출신 지역 달랐고요, 지파 달랐고요, 심지어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충성심은 동일했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 또 어떤 형태로 부르심을 받았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과 더불어 디모데후서 2장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당시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지만 자신은 이새의 아들이며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으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야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의 태도가 이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은총과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우미 돋는 새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혼자만의 역량과 수고가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특히 37명의 용사들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의 위치라면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용사들과 같은 위치라면 어떤 그룹에 속하게 되었든지 거기에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서로 다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만큼의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 삼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다가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려 둔하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길을 걷지 않고 주님의 신비한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만연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방탕함이나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이어지지 않고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 식구들이 서로 말씀을 나눌 때에 둔하여졌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소생하는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주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어떤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신실하며 다른 사람을 섬길 뿐만 아니라 둔한 마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 구역 모임과 구역장 군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